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해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소구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닿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장로들을 향한 바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장로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 장로들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장로들을 세우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통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린다고 할 때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뭐 이런 통치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다스리다라는 이것은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도 인도하다, 돌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것을 잘 하는 것, 영혼을 잘 일으켜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스림은 가장 큰 모범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다른 왕들처럼 세상 위에서 군림하면서 다스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스리는 것, 다스림을 잘 실천하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장로님들에 대한 이런 어떤 권위를 세워주는 것, 오늘날에는 탈권위주의 시대죠. 옛날은 권위주의 문화가 뭐 온 그런 분야에 다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군대 문화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었었는데요. 요즘은 탈권위주의 시대여서 이런 것들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탈권위주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조건 다 좋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군대식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또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세미나를 다녀왔었는데요. 이 세미나에서 이제 소그룹별로 목사님들과 나눔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눔을 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알고 있는 다른 지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권위를 내려놓고 많은 권한을 성도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넘겨받은 권한으로 목사님을 대항하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데 쓰더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권한을 내려놓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오히려 너무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목회자가 권위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일, 이거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면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막 그 민원을 내는 것들에 막 휘둘려서 이끌려가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에서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 과거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던 군대 문화와 같은 이런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합니다. 권위주의에서는 좋은 다스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세상적인 이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장로님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 장로님들을 배나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장로도 목회자들 포함한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까지 넓게는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교회 지도자들도 또 일반 그런 성도들도 모두 연약한 인간인지라 권위를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일 때 이것을 더욱더 이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또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다스림으로 잘 다스리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배나 존중하는 이 일은 어느 한 측면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양쪽 다 함께 성장해 갈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장로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뭐 더욱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르치는 장로는 뭐 오늘날로 치면 강도 장로, 이제 뭐 목회자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하면서 덧붙이기를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핥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띄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 전반부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여기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장로들의 생활을 책임져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생활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로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로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또 할 것을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세 증인이 없이는 고발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기준은 장로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모두 성경은 누구라도 두세 증인이 없이는 함부로 고발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발할 때는 장로든지 일반 성도든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장로들의 죄가 드러나면 다 공개적으로 막 다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 한 번 범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죄 짓는 사람, 죄가 드러났는데도 자신의 태도를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기에 되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 조용히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과 같이 가서 함께 또 권면하고 그래도 또 듣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교회 말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하라는 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오늘 이 장로들의 죄를 다루는 문제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서 장로들에 대해서도 두세 증인 입을 통해서 고발을 해야 되고요. 뭐 죄가 드러나면은 곧바로 뭐 공개적으로 그 죄를 책망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때 이제 그럴 때까지 이런 절차들을 잘 밟아서 잘 처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말씀도 함께 주고 있는데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드러나는 그런 죄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죄 문제를 다루면서 이 지도자들의 죄가 공동체에 너무나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장로들을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고 또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네, 사람을 잘 구별해서 장로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죄를 짓는 무리에게 휩쓸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건강을 잘 챙기라고 포도주를 조금씩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씀도 덧붙이는데 경건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라 또 뭐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뭐 술을 이 포도주를 아예 쓰지 않는 뭐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포도주 쓰라는 그런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6장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종들에게 상전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이 신분 제도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신분 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가르침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과거 중세 시대에 봉건제가 무너지기도 했고 또 뭐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던 그런 시절에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과 상전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이 뭐 이런 신분 제도는 옳지 않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할 텐데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할 것은 개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내는 믿음, 자유가 억압받는 그런 제도 아래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믿지 않는 주인들에게 성실하게 대함으로 이 종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리고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가 평온해야 신앙생활을 고유하고 평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간섭해서 개혁을 이끌어가는 뭐 이런 종교는 아닙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서 세상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분제를 반대하고 종들이 주인을 업신여기는 그런 종교로 그렇게 인식이 되게 했다면은 아마 교회는 훨씬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은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 질서를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믿는 자들이 핍박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믿는 자는 제 아무리 정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참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변해야 되는 뭐 개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는 저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거 달라져야 돼. 당신 달라져야 돼. 뭐 변화돼야 돼. 이렇게 막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개혁을 주도하려는 그런 태도보다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개혁된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 영향을 끼침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장로들에 대한 이런저런 가르침 을 주고 있는데요. 뭐 장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무장로님 또는 강도 장로, 뭐 목회자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넓게는 권사님들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여러 교훈들은 일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선배 목사인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을 이 오늘날 살아가는 후배 목회자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시대 모든 성도들이 이제 돌려가면서 읽어서 디모데에게 전한 이 교훈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우선 뭐 목회자인 제가 또 여기 계신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 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존중을 받는 문제는 사실 일차적으로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죠. 그래서 뭐 저도 목사로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부끄럽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다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결국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다스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그런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또 일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일정 부분 서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받아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권위가 존중받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제도도 비록 그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다면은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세상의 제도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자리에도 서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권위를 존중하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